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지원 승인은 2021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해 국방부 재고에서 39번째로 이루어지는 장비 인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 핵심 기관시설을 보호하는 우크라이나 항공방위군 지원용 핵심 역량이 포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패트리엇 방공체계용 추가 탄약과 어벤저 단거리 방공체계,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용 추가 탄약, 그리고 155mm 포탄 등 3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공대공 무기 AIM-7 스페로 미사일도 지원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어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황과 안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잘루즈니 사령관은 통화에서 밀리 의장에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적의 대규모 공격, 드론 공격과 유도식 공중폭탄 공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적인 방공체계와 F-16 전투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의 협의체인 브릭스 외교장관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브릭스 외교장관들은 내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간 유대 강화와 브릭스의 확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의 외무장관들도 참석하며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는 19개 나라의 가입 문제와 공동통화 도입 등이 그 의제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브릭스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균형추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는 서방 측 우려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는 오는 8월 22일부터 사흘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될 예정인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습니다. 군벌 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무력 충돌로 사상자가 또 발생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현지 의사 노조는 수도 하르툼 남부 알샤자라 지역의 시장에 가해진 폭격으로 적어도 19명이 사망하고 10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탱크 포탄 6발이 발사됐으며 공격은 군사 목표물 근처에 있지 않은 지역인 마요 인근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진들은 제한된 인력으로 너무 많은 환자를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한 병원 자원봉사자는 내전이 시작된 이래 내가 본 최악의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 4월 15일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반군 신속지원군 간의 전투가 시작됐으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재를 통한 수차례의 휴전 합의에도 양측 간 무력 충돌은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공격은 부르한 장군이 신속지원군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재했던 휴전회담에서의 철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양측에 심각한 휴전 위반이 있었다면서 양측이 휴전 준수에 대해 진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북한 핵 등 영내 위협에 대응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의 회담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중국과의 긴장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자신과 하마다 방위상이 중국의 강압적 성향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이 우려하는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정찰위성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같은 발사를 통해 군사 능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자신들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미국을 비난하며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UN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통해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왜 발사에 실패했는지가 지금 주요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it failed. And frankly, why exactly it failed shouldn't be the major concern. The major concern is that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위성 발사가 기술적 문제로 실패했다는 북한 측의 발표를 봤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우려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발사를 할 때마다 김정은과 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고 적응하면서 군사적 능력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 위협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김정은과 그의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며 훈련과 준비태세를 포함해 영내에서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의 위성 발사가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한 핵협의 그룹 가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핵협의 그룹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은 수개월에 걸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외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clear and consistent since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that we're willing to sit down with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최근 대화에 대해 발표할 것은 없지만 우리는 북한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북한은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자신들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미국을 비난하며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어제 서해로 떨어진 위성 발사체의 2단계로 추정되는 잔해물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그 누구도 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전날 진행된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자위권에 속한다며 이를 규탄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해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며 자가당착의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에 대해 한반도 상공의 숱한 정찰 위성들과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들을 채워놓고 북한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며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도 북한의 우주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억제 논리라고 강변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맞서 더 공세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며 화가 나건대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추가 발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 정찰위성 2차 발사 등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발사 계획 철회 등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부부장이 또다시 이중기준 논리를 내세워 위성발사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와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행동 자체가 정당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다라고 본 것이죠. 이것은 뭐 김여정이 전담에서 3년 전부터 하는 이른바 이중기준, 이중잣대의 논리를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향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대북 규탄이나 제재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막겠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명분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전날 첫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으나 이 발사체는 엔진 고장으로 한국 서해상인 전라북도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행한 우주 발사체 발사 행위에 대해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는 발사 실패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들은 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나 전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발사 후 2시간 30여 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한 내용들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보도됐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제8차당 대에서 제기한 전략무기 개발 계획의 하나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원만하게 진행돼서 큰 성과를 거두는 어떤 스토리로 이걸 만들고 싶은데 이게 중간에 실패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이 성과 자체를 약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전 프레임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굳이 이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르는 사진을 실은 겁니다. 북한이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위성발사체 발사 장면을 대외 매체를 통해 보여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발사체 상단부가 몸체보다 직경이 두꺼운 뭉툭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공개된 사진을 보면 발사체가 정상적인 위성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발사가 위성 발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천리마 1형이 위성 탑재부가 강조된 형태라고 평가했습니다.
300kg짜리 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위성 탑재부가 너무 크죠. 그걸 봐서는 북한이 지금 만리경 1호만을 위해서 개발한 건 아니고 뭐 만리경 2호 같은 경우는 만리경 1형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초소형 위성이 아니라 좀 더 큰 위성을 발사를 염두에 두고 천리마 우주발사체를 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에 탑재된 만리경 1호에 대해 길이 1.3m, 무게 300kg급으로 해상도가 최대 1m 내외인 초보적 정찰 임무 정도만 가능한 소형 저궤도 지구 관측 위성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화염의 형태와 색깔 등을 근거로 천리마 1형이 액체연료 기반의 백두산 엔진 2개 또는 4개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1단 추진체의 길이가 짧고 2단과 3단 추진체 길이를 키운 게 특이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2단 추진체의 길이가 1단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게 통례지만 북한 신형 발사체 2단 추진체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1단 비행 방향을 중국 쪽으로 최대한 향하도록 했고 1단 분리 후 2단 점화 때 발사 방위각 변경을 시도하려 했다는 관측입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 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력 상실로 추락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1단체가 연소하면서 비행한 궤적은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단체부터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했다고 본다면 결국 2단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하지 못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서해로 떨어진 2단체로 추정되는 북한 발사체 잔해물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군이 전날 서해상에서 확인한 북한 발사체 잔해에 대해 로켓의 2단체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견 당시 부유물은 수면 위로 일부만 노출돼 1단 로켓과 2단 로켓의 연결 부위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군당국 확인 결과 이 부유물의 길이가 천리마 1형 전체 길이의 절반인 15m에 달하고 현재는 수심 75m 해저에 가라앉아 있어 인양 작업 중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입니다.
뭐 생각보다 이게 좀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 내일 모레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한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이번 발사가 동창리 기존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 해안에 새로 지은 신규 발사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존 발사대는 발사체를 발사대에다 두고 조립해 1단, 2단, 3단을 올리는 형태지만 신규 시설은 바로 직립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발사대가 발사하는 형식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31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김정은의 지속적이고 불량한 공세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북한 우주국가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수원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위성을 신형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성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탄도 군사기술을 이용한 5월 31일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3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이고 완전한 무시는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모든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은 목소리를 내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발사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어 나토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역내 긴밀한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최근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앞서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위성을 신형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이유는 위성 발사체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결의 17185 5항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추가 대북결의 18475와 20875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문구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불법 발사를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프랑스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는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우주위원회 제66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Just few hours ag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launched so-called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북한의 이번 발사가 실패했지만 북한이 불법적이고 금지된 발사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유엔 조약과 기구들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상욱 대사는 이어 북한 정권이 이 발사를 무엇이라 부르든 북한의 관련 우주 활동에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는 한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명시된 대로 금지됐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기만적인 주장과 달리 그들의 이번 발사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우주 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 체계를 훼손하고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여건을 악화시키는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함상욱 대사는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이날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France was also very worried and condemns the launching by North Korea last night.
프랑스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평화적 우주 활동의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규탄한 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지난밤 발사 또한 매우 우려하고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외교권 탐사에 수반되는 법적 규범을 창설하기 위해 1959년 창설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102개국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북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의 이날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06년 이래 다수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무기 운반용으로 고안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되는 기술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또 프랑스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의무를 준수하며 대화 제의를 수락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프랑스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추구한다는 결의를 강조하면서 유럽 및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보장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도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앤 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3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의 무모하고 실패한 위성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인 호주와 타이완도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비판하면서 영내 안보에 끼치는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은 3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호주는 우리 지역을 위협하고 세계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주민들의 안녕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또다시 영내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금지 사항을 무시하고 로켓에 군사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ICBM 기술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행위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목소리를 자주 내지 않았던 국가들도 이번 정찰위성 발사 규탄 입장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와 그 너머의 영내 안정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민감한 기술이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불량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한 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영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발사를 할 것이라는 북한의 발표는 더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도 이날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요구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앞서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위성을 신형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우주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량형이 아니라 위성 전용 발사체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형 설계는 실패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2차 발사 시기에 대해서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부차관보는 31일 북한 위성발사 실패와 관련해 북한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발사체를 쏘아올렸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이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때보다 실패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31일 VOA와 영상 인터뷰에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든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형 설계는 더욱 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연료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북한이 ICBM과 별도로 위성 발사만을 위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단 연료의 불안정성을 암시하며 우주 발사체에 새로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ICBM용이 아닌 새로운 연료를 사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ll of which goes to the idea that they may be developing a space launch vehicle specifically for that purpose rather than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우주 발사 목적을 위해 특별히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신형 발사체를 발사할 때 실패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31일 VOA에 발사체 자체의 문제로 인해 궤도가 변경돼 조기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that, you know, an issue with the rocket itself caused a change in the rocket's trajectory.
북한이 새로운 엔진을 실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새로운 설계와 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 초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31일 VOA에 새로운 발사체의 첫 발사가 실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연료 결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추력을 높이기 위해 연료 성분 조성비를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지금까지 우주 발사체의 액체 연료로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진과 산화제로 적연 질산을 쓰곤 했다며 이 조합은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is, as they say, unstable, and so it's and it's very toxic. So they are tricky propellants to work with, and they've used it in their Hwasong rockets.
맥도웰 박사는 불안정하고 독성이 매우 강해서 작업하기 까다로운 추진체인데 북한은 이를 화성형 미사일들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약간 새로운 조성비를 쓴 것 같다며 같은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더 많은 추력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하며 1단 분리 후 2단 발동기의 점화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용된 연료도 불안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번 실패와 관련해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위성 발사 시 경로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is an extra problem that North Korea has when it's launching satellites. Most spacefaring countries have a big stretch of ocean next to them that they can launch over.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위성을 발사할 때 추가적인 문제를 겪는다며 대부분의 우주 항해 국가들은 곁에 발사할 수 있는 넓은 바다가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상공을 비행하지 않으려면 발사 시 여러 지점에서 도그렉 기동이라고 불리는 급회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자료 부족으로 실제 도그렉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우주 발사체 일부를 해양에서 인양한 데 대해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의 위성 역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a lot to learn in terms of their machine tooling for producing these rockets.
달그렌 연구원은 발사체 생산의 기계 공작 측면에서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발사체 조립 과정, 발사체의 직경, 연료 체계 등 북한의 우주와 미사일 산업 기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특히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 원통형 연결단이 인양된 데 대해 연료나 산화제가 들어있었던 추진체 탱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탱크의 직경만 측정해도 발사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고 연료의 조성비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2차 발사 단행 시기와 관련해 맥도웰 박사는 몇 달 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ven if they have really good radio data telemetry from the rocket, you know, it's hard for me to see them making a physical change.
맥도웰 박사는 북한 발사체의 무선 데이터 원격 측정 능력이 높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빨리 알아내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변경이라면 금방 할 수 있지만 발사체 엔진을 고치고 전자 장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대로 시험하고 성공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몇 달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북한이 며칠 내로 재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조셉 댐스 연구원은 이번 발사의 경우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발사 기간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또 다른 발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재발사 전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법상 금지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들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분열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보리에서 효과적인 대북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과 동맹들은 계속해서 북한 단체들을 추가로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the US and its allies can continue to sanction additional North Korean entities. I personally think it would be useful to start sanctioning additional third countries.
이어 북한과 협력하는 제3국 단체들을 추가로 제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며 북한을 대리하는 위장 기업이나 중개인들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도 31일 VOA에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엔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 is highly likely that Russia and China are going to veto that. But nonetheless, it still raises the issue in that international forum.
로리그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포럼에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두 나라가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을 기록에 남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빠른 속도로 신설한 발사대에서 우주발사체를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발사가 실패로 끝난 뒤 기존 발사대 주변으로 트럭과 버스 등 20여 대의 차량이 집결했는데 새로운 발사 준비 정황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약 4시간 후의 위성사진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발사패드의 분주한 모습이 보입니다. 서해위성발사장의 기존 로켓 발사대, 즉 겐트리타워 앞에 모여든 약 24대의 차량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9분에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입니다. 차량 24대 중 10여 대는 버스 형태의 차량이고 8에서 9대는 승합차 혹은 승용차로 식별됐습니다. 또 나머지 4-5대는 대형 트럭인데 전날인 30일 포착된 17.5m짜리 트럭도 겐트리타워 반대 방향을 향한 채 서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서해 위성발사장에 이처럼 많은 차량이 집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일부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들은 북한이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해 이곳, 즉 서해 위성발사장의 기존 시설에서 발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기존 발사패드에서 포착된 차량 역시 발사 후 정리작업을 위해 동원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관영 매체가 한반도 시각 1일 발사체 발사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발사가 기존 발사대가 아닌 최근 빠른 속도로 건설된 새 발사패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발사패드에서 포착된 차량 20여 대 역시 정리작업이 아닌 다른 임무를 위해 집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발사 실패를 확인하며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한 발언과의 연관성도 주목됩니다. 실제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갑작스럽게 많은 차량과 인원이 동원되면서 2차 발사를 위한 작업일 수 있다는 추론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위성사진에선 전날까지 개방 상태였던 겐트리타워의 하얀색 패널이 닫힌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의 발사 하루 전날인 30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겐트리타워의 북쪽면에 자리한 하얀색 패널이 크게 개방되면서 각각 동쪽과 서쪽면에 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겐트리타워는 북쪽에 로켓이 자리하는 발사대가 위치하는데 이곳은 평소에 하얀색 개폐형 패널에 의해 가려져 있다가 발사가 임박한 시점 패널이 열리면서 외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30일 개방된 것으로 관측됐던 패널이 31일엔 다시 닫힌 것입니다. 패널이 닫히면서 30일 일부 모습을 드러냈던 발사대 아랫부분도 다시 가려졌습니다. 오렌지색의 발사대 아랫부분은 로켓이 올라서고 실제 발사 시 로켓이 뿜어내는 화염을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로켓을 최종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은 겐트리타워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은 조립이 완료된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닥에 깔린 선로로 동쪽의 주처리 건물과 서쪽의 겐트리타워를 오갈 수 있는데 지난달 29일 겐트리타워 쪽으로 이동한 후 계속해서 같은 위치에 남아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실제 발사에 이용한 새 발사패드에선 특이사항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1일 오전 10시 29분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하얀색 이동식 조립 건물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 발사장의 하얀색 이동식 조립 건물은 가로 50m, 세로 30m의 직사각형 형태로 바닥에 깔린 선로를 이용해 남쪽과 북쪽을 오갈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발사대 혹은 발사시설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25일에서 29일 어느 시점 이동식 조립 건물을 이동시켜 이 지점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발사 약 4시간 후에도 이 이동식 조립 건물은 이 지점, 즉 북쪽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로켓을 쏠 당시엔 조립 건물을 남쪽으로 옮겼다가 발사 직후 다시 북쪽의 발사 지점 쪽으로 되돌려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수많은 무기 실험은 중국의 일관된 지원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역량 증대를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테러금융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31일 중국 관련 우려 중 하나는 러시아, 북한 관련 등 전 세계 지정학적 갈등에서 중국의 역할과 국제 공간에 대한 중국의 군사화라고 밝혔습니다.
Another concern is the PRC's role in geopolitical conflict around the world.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상원은행주택도시위원회가 중국 대응, 미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외교정책 발전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중국이 이런 나라들을 지원하고 국제수로 및 영공 등 국경을 따라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높이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지적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중국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북한에 대한 지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국제법에 반하는 수많은 무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는 동안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사람들이 거주하는 일본 영토 상공을 비행한 여러 미사일 등 무기체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역량 증대와 적대적 수사는 미국과 파트너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미국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영내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중국과 관련된 우리의 국가안보 우려 중 첫 번째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경제적 강압 문제가 논의된 점을 언급하며 G7 정상들이 인식했듯이 경제적 강압은 다자 무역 시스템의 기능과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주권 존중과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중국이 미국인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한국, 필리핀, 리투아니아와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 강압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대중접근법에 대해 미국은 국제적인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것 등 우리의 관심사와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an effectively manage our relationship.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건전성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관리하고 시급한 공동과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G7 정상들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 신설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우리는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go further. I'm currently drafting legislation that
그러면서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한편 더 강력한 수출 통제를 증진하고 중요 기술을 보호하는 공동의 경제 방어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행정부에 지시하는 법안을 현재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 해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가 31일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은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위배된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가 선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의문은 또 북한의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운송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심각한 공동 도전에 직면한 국제 민간 항공기구를 포함한 여타 다른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실행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고 회원국과 해상 관련 이해 관계자들에게 진전 상황을 보고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문에는 북한의 세계 항행 경보 제도에 따른 사전 통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긴급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세계 항행 경보 제도에서는 미사일의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재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175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한국 출신인 임기택 사무총장이 현재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 3월 28일 미국과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우크라이나, 영국, 바누아트 등 13개국이 공동 제출했습니다. 북한은 이 결의문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7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지역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주권 국가가 취하는 일상적이며 계획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IMO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이 결의문 형식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MO는 지난해 12월 열린 128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 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자체 웹사이트에 화물 취급 페이지를 신설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사실상 3년 넘게 운항 중단 상태인 고려항공이 운항 재개를 준비 중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고려항공 웹사이트에 최근 화물 고객용 페이지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항공의 첫 화면에는 이전까지 취항지와 예약 방법 등을 알려주는 항로 안내 등 총 3개의 큰 메뉴가 있었지만 최근 화물을 제목으로 한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영문 페이지에는 화물을 의미하는 카고가 표기됐습니다. 첫 화면에서 화물 혹은 카고를 클릭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만약 아이디가 없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페이지에선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면허 코드와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서 발급한 여행사 혹은 대리점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볼 때 화물 페이지의 주 사용자는 고려항공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희망하는 업계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년간 사실상 고려항공이 운항 중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화물 페이지를 신설한 건 주목되는 변화입니다. 고려항공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여객기 운항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다만 작년 5월 고려항공 소속 인류신 76 수송기 3대가 중국 선양 타오셴 공항에서 방역 물자를 실어 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객기의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화물 운송을 위해 고려항공 기체가 한 차례 중국 상공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의 다른 교통수단, 즉 열차나 선박도 사람보단 화물을 더 많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물 페이지 신설이 고려항공 화물 운송 재개의 신호탄인지 주목됩니다. 물론 고려항공의 취항지는 중국과 러시아, 2개국에 한정돼 있습니다. 화물 운송을 한다고 해도 결국 갈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뿐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려항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 외에 파키스탄,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최대 6개국 10여 개 도시에서 승객들을 실어날랐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전후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핵실험 등을 이유로 고려항공의 착륙을 전격 금지하고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영공 통과까지 불허하면서 고려항공 해외 취항지는 이 시기부터 2개국으로 줄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전몰 장병의 넋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18세 젊은 나이로 참전했던 병사는 73년 만에 고향에 묻혔고 죽는 날까지 동료들을 돌보다 전사한 군종사제에게는 그의 이름을 딴 우체국이 헌사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은 29일 미 동남부 조지아주 앤더슨빌 국립묘지에서는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고 루터 스토리 상병의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50년 9월 1일 낙동강 인근 전투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중 혼자 전방에 남아 중대 철수작전을 업무하다 장렬히 전사한 고 루터 스토리 상병은 이날 73년 만에 고향 땅에 묻혔습니다. 지아 와그너 앤더슨빌 국립공원 관리청장은 전날 열린 기념식에서 스토리 상병은 한국전에 참전해 치열한 전투를 치르던 중 다른 부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Memorial Day is especially poignant this year after 73 years of being lost.
또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에 스토리 상병이 고향 땅에 묻힌 것은 미국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50년 18세의 어린 나이에 미국 육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스토리 상병은 당시 부산 교두보 전투에서 실종됐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지난 2018년 하와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한국전 참전용사의 신원 미확인 유해 652구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마침내 지난달 6일 전사한 지 73년 만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을 통해 스토리 상병의 신원 확인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스토리 상병의 숭고한 희생과 영웅적 행동은 오늘날 한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안보, 번영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은 스토리 상병과 같은 실종 장병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및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자유와 가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장병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재확인하는 기회로서 공동성명을 채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중부 캔자스주에서는 한국전쟁의 예수로 불리며 많은 생명을 구했던 미 군종신부 출신인 고 에밀 카폰 대위를 추모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카폰 신부의 고향인 캔자스주 해링턴시의 성유한 천주교 성당 측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카폰 신부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아 기존 해링턴 우체국 건물의 이름이 에밀 카폰 대위 우체국으로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이를 기념하는 명명식을 열고 카폰 신부를 기리는 추모 미사를 집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2021년 3월 캔자스주의 로저 마샬 공화당 상원의원과 트레이시만 하원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카폰 신부를 기리는 공동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결의안에는 국가에 대한 카폰 신부의 영웅적 봉사와 애국심, 동료 병사들에 대한 남다른 용기와 신념, 신앙심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카폰 신부는 지난 1950년 7월 미 육군의 군종사제로 한국에 파견됐습니다. 그가 속한 부대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평안북도 운산까지 진격했지만 그해 11월 중공군에 의해 포위됐습니다. 당시 카폰 신부는 중공군의 포위망에서 탈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를 마다하고 현장에 남아 부상병을 돌보다가 포로로 붙잡혀 압록강 남단에 있는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도 카폰 신부는 부상자를 돌보고 동료 포로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며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951년 5월 23일 장기간 영양실조로 인해 35세의 나이로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난 1993년 카폰 신부에게 하느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수여했고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카폰 신부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카폰신부의 유해는 지난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에 돌아온 1868구의 유해에 포함됐지만 신원 미상으로 분류돼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가 약 70년 만인 지난 2021년 5월 신원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68년 6월 1일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갖고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펼치며 전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됐던 헬렌 켈러가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80년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살 때 갑자기 찾아온 열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앤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1904년 24살에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하버드대학교가 남학교였을 당시 하버드대가 설립한 여자대학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학에 다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됐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 참정권 운동과 사형 폐지 운동,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책을 출판하기도 했으며 35개 나라를 여행하며 강연했습니다. 1964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시민상인 자유메달을 받았고 1965년 여성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8번째 생일을 몇 주 앞둔 1968년 6월 1일 87살을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1926년 6월 1일 미국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납니다. 본명은 노마 짐 모터슨으로 어린 시절 양부모의 집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5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6살에 제임스 도허티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1946년 모델로 활동하다 첫 영화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금발머리로 염색하고 이름도 마릴린 몬로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1950년 영화 아스팔트 정글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후 백치미 금발 미녀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만든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또 지하철 통풍구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치마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 7년 만의 외출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구선수인 조 디마지오 그리고 각본가 아서 밀러와의 결혼 생활이 크게 알려졌지만 두 결혼 모두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8월 4일 36살의 나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사망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사망한 후 현재까지도 음모론이 재개되고 있고 자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